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의 주인공 뉴랜드 아처와 메이 웰랜드는 명실공히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19세기 미국 뉴요커의 눈에 비친 런던은 어땠을까요? 뉴랜드에게 런던은 문화적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메이 웰랜드에게 런던은 여자들이 구식 무도회 드레스에 맨머리로 극장을 드나드는 그런 야만적인 곳이었습니다. 옷까지만 몇 트렁크나 가져왔으면서도 저녁 정찬에 어울리는 드레스가 없다는 이유로 런던 지인의 초대를 고사한 메이를 바라보면서 뉴랜드는 결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옷에 대해 이런 병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뉴랜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닫습니다. 의복의 사회적 기능에 거의 종교적인 집착을 보이는 건 미국인의 속성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옷은 그들에게 갑옷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방어이고 저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수의 시대에서 예법은 종교에 가까울 만큼 권위를 갖고 있죠. 특히 의복은 그 종교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의 옷은 구속복에 가깝지 않을까요? 2월 14일 금요일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appy Valentine's Day.
그렇군요. 오늘은 바로 발렌타인데이군요.
네.
Happy Valentine's Day to you.
Thank you.
You're welcome. 한 사회학자가 패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패션은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collective activity, 집단 행동이라고요.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감상하면서 패션은 그리고 여성들의 드레스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맨 처음 뉴욕 상류 사회가 엘렌 올렌스카에게 거부감을 드러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녀의 드레스 때문이었죠.
네, 뭐 다른 부인들에 비해 아주 조금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었었죠. 그리고 오늘은요, 메이에게는 또 드레스에 대한 병적인 관심이 있다고까지 말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 간 미국 상류층 사람들이 영국인보다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복장 코드를 고집하는 이 대목이 신선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영국 쪽이 더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말이죠. 뉴랜드는 갓 결혼한 신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 올드 뉴욕에 순응하게 될 것을 불길하게 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하죠. 금요일 감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도서 선물 알려드립니다. 도서 출판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감상 기간 동안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나 웨잉의 Skinny Love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 11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뉴랜드 아처는 메이 웰랜드와 결혼했습니다. 소망했던 여자였고 고대했던 결혼이었지만 결혼 직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자 엘렌 올렌스카를 포기한 후에 체념하듯이 받아들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들은 친척들이 내어준 시골의 별장에서 지내다가 유럽을 여행하고 석 달 만에 고향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어땠을까요?
The Newland Archers were on their way home after a 3 months wedding tour, which May, in writing to her girlfriends, vaguely summarized as blissful. They had not gone to the Italian lakes. On reflection, Archer had not been able to picture his wife in that particular setting. Her own inclination, after a month with the Paris dressmakers, was for mountaineering in July and swimming in August. This plan they punctually fulfilled, spending July in Interlaken and Grindelwald, and August at a little place called Etretat, on the Normandy coast, which someone had recommended as quaint and quiet. Once or twice in the mountains, Archer had pointed southward and said,
"There's Italy."
And May, her feet in a gentian bed, had smiled cheerfully and replied, "It would be lovely to go there next winter, if only it didn't have to be in New York." But in reality, traveling interested her even less than he had expected. She regarded it, once her clothes were ordered, as merely an enlarged opportunity for walking, riding, swimming, and trying her hand at the fascinating new game of lawn tennis. And when they finally got back to London, where they were to spend a fortnight while he ordered his clothes, she no longer concealed the eagerness with which she looked forward to sailing. In London, nothing interested her but the theaters and the shops.
Newland Archer 부부는 메이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매하게 요약한 표현으로 더없이 행복했다고 말한 그 석 달 동안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둘은 이탈리아 호수엔 가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가 그런 환경에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없었다. 메이가 원한 것은 파리의 드레스 상점가에서 한 달을 보낸 후 7월에는 등산을 하고 8월엔 수영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계획을 충실히 따라서 7월은 인터라켄과 그린델발트에서, 8월은 누군가가 예스럽고 조용하다고 추천한 노르망디 해안의 에트르타라는 작은 마을에서 보냈다. 알프스 산에서 아처는 한두 번 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이탈리아야. 메이는 용담 꽃밭에 발을 담그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년 겨울에 가면 참 좋겠네요. 당신이 뉴욕에 없어도 된다면요.
그러나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여행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여행이란 드레스 주문이 끝나면 산책과 승마와 수영, 그리고 잔디 테니스라는 경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지나지 않았고, 보름을 지내면서 뉴랜드에 옷을 주문할 생각에 런던에 도착했을 때 얼른 배를 타고 싶어 했다. 런던에서 그녀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극장과 상점뿐이었다.
Archer had reverted to all his old inherited ideas about marriage. It was less trouble to conform with the tradition and treat May exactly as all his friends treated their wives than to try to put into practice the theories with which his untrammeled bachelorhood had dallied. There was no use in trying to emancipate a wife who had not the dimmest notion
that she was not free. And he had long since discovered that May's only use of the liberty she supposed herself to possess would be to lay it on the altar of her wifely adoration. Her innate dignity would always keep her from making the gift abjectly, and a day might even come, as it once had, when she would find strength to take it altogether back if she thought she were doing it for his own good. But with a conception of marriage so uncomplicated and incurious as hers, such a crisis could be brought about only by something visibly outrageous in his own conduct. And the fineness of her feeling for him made that unthinkable. Whatever happened, he knew, she would always be loyal, gallant, and unresentful, and that pledged him to the practice of the same virtues. All this tended to draw him back into his old habits of mind. If her simplicity had been the simplicity of pettiness, he would have chafed and rebelled. But since the lines of her character, though so few, were on the same fine mold as her face, she became the tutelary divinity of all his old traditions and reverences.
"결혼에 대한 아처의 생각은 조상 전례의 것으로 돌아갔다. 전통에 순응하고 다른 친구들이 아내를 대하듯이 메이를 대하는 것이 메인대 없던 총각 시절 철없이 품었던 이론을 실천해보는 것보다 덜 피곤했다.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아내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가 이미 오래전에 발견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메이가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그녀의 아내다운 숭배의 재단에 바칠 때 말고는 달리 쓸 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천부적인 위엄을 지닌 그녀는 그 재능을 저열하게 쓰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랬듯이 그를 위해서라고 생각되면 그 자유를 모두 회수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눈에 띌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녀처럼 단순하고 호기심 없는 결혼관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위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감정 때문에라도 그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충실하고 당당하고 의연할 것임을 그는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그 역시 그녀와 같은 미덕을 행할 것을 서약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그는 예전 같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단순함이 옹졸한 단순함이라면 그는 화를 내며 반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단순한 성품은 그 얼굴만큼이나 고운 틀로 빚어져서 그녀는 그가 가진 옛 전통과 존경의 수호신이 되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에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빌리 조엘의 Honesty였습니다. 뉴랜드 아처는 메이와 전인적으로 소통하는 애초의 환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적당한 체념 덕분에 그는 열정은 없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예술과 지성의 삶은 가정의 울타리 안이 아니라 밖에서 지속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두 사람 인생의 빈 모퉁이들은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처는 런던의 친구 집에서 만났던 프랑스인 가정교사를 떠올립니다. 가난하지만 열정적인 문학도인 그는 아처의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나 아처는 지적인 자유를 위해서 어떤 세속적 욕망도 초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일품이면서도 열정 하나로 풍요로운 삶을 산 그에게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시, monsieur, it's worth everything, isn't it? To keep one's intellectual liberty, not to enslave one's powers of appreciation, one's critical independence. It was because of that that I abandoned journalism and took to so much duller work, tutoring and private secretaryship. There is a good deal of drudgery, of course, but one preserves one's moral freedom, what we call in French one's quant à soi. And when one hears good talk, one can join in it without compromising any opinions but one's own. Or one can listen and answer it inwardly. Ah, good conversation, there's nothing like it, is there? The air of ideas is the only air worth breathing. And so I have never regretted giving up either diplomacy or journalism, two different forms of the same self-abdication. He fixed his vivid eyes on Archer as he lit another cigarette. Voyez-vous, monsieur, to be able to look life in the face, that's worth living in a garret for, isn't it? But after all, one must earn enough to pay for the garret. And I confess that to grow old as a private tuteur, or private anything, is almost as chilling to the imagination as a second secretaryship at Bucharest. Sometimes I feel I must make a plunge, an immense plunge. Do you suppose, for instance, there will be any opening for me in America? In New York?
Monsieur도 아시겠지만 지적인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식 능력과 비판 능력을 다른 것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 것 말입니다. 제가 신문사를 그만두고 훨씬 재미없는 가정교사 일을 시작한 건 그 때문입니다. 물론 잡문은 많지만 도덕적 자유는 지킬 수 있어요. 프랑스어로 깡타소아라고 말하는 품격 말입니다. 아, 그리고 좋은 대화를 들으면 자기 의견을 가지고 끼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 좋은 대화, 세상에 그것만한 건 없죠. 이 세상에서 호흡할 가치가 있는 공기는 오로지 관념의 공기뿐입니다. 그래서 난 외교관 일이나 신문사 일을 포기한 걸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둘 다 자신을 위한 자발적 포기라는 점에서는 같죠. 무시요, 인생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붕 밑 방에 살아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건 그 방세를 낼 만큼은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가정교사로 늙어가는 건 보조석위직만큼이나 상상력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때론 모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과감한 모험을요. 이를테면 미국에, 그러니까 뉴욕에서 제가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아, 저는 놀란 눈으로 젊은 프랑스인을 바라보았다. 관념을 사랑하고 상상과 예술에 인생을 바친 젊은이가 뉴욕을 꿈꾸고 있다니. 뉴욕이야말로 그가 가진 우수성과 장점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아처는 메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That young tutor is an interesting fellow. We had some awfully good talk after dinner about books and things.'
He threw out tentatively in the hansom. May roused herself from one of the dreamy silences into which he had read so many meanings before 6 months of marriage had given him the key to them.
The little Frenchman? Wasn't he dreadfully common?
She questioned coldly, and he guessed that she nursed a secret disappointment at having been invited out in London to meet a clergyman and a French tutor. The disappointment was not occasioned by the sentiment ordinarily defined as snobbishness, but by old New York's sense of what was due to it when it risked its dignity in foreign lands. If May's parents had entertained the Carfreys in Fifth Avenue, they would have offered them something more substantial than a parson and a schoolmaster. But Archer was on edge and took her up.
Common? Common where?
He queried, and she returned with unusual readiness.
Why, I should say anywhere but in his schoolroom. Those people are always awkward in society. But then, she said disarmingly, I suppose I shouldn't have known if he was clever.
Archer disliked her use of the word clever almost as much as her use of the word common. But he was beginning to fear his tendency to dwell on the things he disliked in her. After all, her point of view had always been the same. It was that of all the people he had grown up among, and he had always regarded it as necessary but negligible. Until a few months ago, he had never known a nice woman who looked at life differently. And if a man married it, must necessarily be among the nice.
Ah, 그 프랑스인 가정교사 참 재밌더라고. 저녁을 먹고 나서 책 이야기 등등 아주 좋은 대화 많이 나눴지. 아처가 이 인승 마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메이는 꿈결 같은 침묵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6개월 동안의 결혼 생활 끝에 깨닫기 전까지 그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집어넣어 해석했던 침묵이었다.
그 키 작은 프랑스 남자요? 너무 평범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냉담하게 물었다. 아처는 그녀가 말은 하지 않아도 런던에서 초대받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작 성직자 한 명과 프랑스 가정교사 한 명을 만난 것에 꽤 실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흔히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실망한 건 아니었다. 옛 뉴욕 사람들이 외국 땅에서 품격을 손상당하는 것을 각오할 때 기대하는 것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메이의 부모가 5번 대로에서 영국 친구들을 대접했다면 그들은 목사나 선생보다는 더 실속이 있는 무언가를 제공했을 것이다. 아처는 기분이 언짢아서 메이의 말꼬리를 잡았다. 평범? 어디가 평범했다는 거지? 그의 질문에 그녀는 평소답지 않게 재빨리 말했다.
그러니까 교실이 아닌 모든 곳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사교 모임에서 늘 어색하잖아요.
그러더니 그녀는 상냥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이 똑똑한지 아닌지 내가 못 알아본 것 같네요.
아, 저는 그녀가 사용하는 똑똑하다는 말이 평범하다는 말 못지않게 싫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자꾸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마음에 담아두게 된다는 사실이 두려워졌다. 어쨌거나 그녀의 견해는 일관되었다. 그것은 그가 보면서 자란 모든 사람의 생각이기도 했고 그는 그것을 늘 필요로 하지만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여겼다. 몇 달 전까지 그는 인생을 다르게 보는 양갓집 여자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남자가 결혼을 한다면 그 상대는 당연히 양갓집 여자여야 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에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Hours의 Disaster in a Halo였습니다. 뉴랜드 아처가 열광하는 프랑스인 가정교사는 가치관의 면에서 메이 웰랜드와는 대립하죠. 그는 관념과 지성을 숭배합니다. 메이는 세속성과 예법을 숭배합니다. 메이는 남편이 세련되지도 않고 미국식 귀족주의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평범한 외국인의 관심을 갖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말까지 내비칩니다. 뉴랜드 아처는 웃으면서 그녀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체념과 차단의 제스처입니다.
Ah, then I won't ask him to dine.
He concluded with a laugh, and May echoed, bewildered. Goodness, ask the Carfrees tutor?
Well, not on the same day with the Carfrees. If you prefer, I shouldn't. But I did rather want another talk with him. He's looking for a job in New York.
Her surprise increased with her indifference. He almost fancied that she suspected him of being tainted with foreignness. A job in New York? What sort of a job? People don't have French tutors. What does he want to do?
Chiefly to enjoy good conversation, I understand.
Her husband retorted perversely, and she broke into an appreciative laugh.
Oh, Newland, how funny! Isn't that French?
On the whole, he was glad to have the matter settled for him by her, refusing to take seriously his wish to invite Monsieur Riviere. Another after-dinner talk would have made it difficult to avoid the question of New York. And the more Archer considered it, the less he was able to fit Monsieur Riviere into any conceivable picture of New York as he knew it. He perceived, with a flash of chilling insight, that in future, many problems would be thus negatively solved for him. But as he paid the hansom and followed his wife's long train into the house, he took refuge in the comforting platitude that the first 6 months were always the most difficult in marriage.
After that, I suppose we shall have pretty nearly finished rubbing off each other's angles.
He reflected. But the worst of it was that May's pressure was already bearing on the very angles whose sharpness he most wanted to keep.
Ah, 당신 뜻이 그렇다면 뭐 그 사람은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을게.
어머나, 카프리가의 그 가정교사를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카프리가 사람들이랑 같이 초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기는 해. 그 친구가 뉴욕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거든. 메이의 놀라움과 냉담함이 동시에 커졌다. 아처는 자기에게 나쁜 외국물이 들었다고 그녀가 의심한다는 생각마저 들려고 했다.
뉴욕에서 일자리를요? 무슨 일자리를요? 프랑스인 가정교사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무슨 일을 하고 싶대요?
제일 원하는 건 좋은 대화 같았어. 그녀의 남편이 심술궂게 쏘아붙였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의 말뜻을 이해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뉴랜 너무 재밌어요. 정말 프랑스인답지 않나요?
어쨌거나 아처는 무슈 리비에르를 초대하려는 자신의 소망을 그녀가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만나면 뉴욕에 대한 질문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아는 뉴욕 어디에도 무슈 리비에르는 어울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풀릴 거라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2인승 마차의 삭스를 치르고
아내의 긴 드레스 자락을 따라 집으로 들어온 후에 그는 결혼 후 6개월이 가장 힘들다는 흔한 조언을 위로로 삼았다.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서로의 모난 부분이 많이 둥그러질 거야.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메이가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그 부분이 그가 가장 날카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Mercury Rap의 Holes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렇죠? 결혼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다고 그렇게 타협하는 것으로 적당한 평화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정작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놓아야 한다면, 그 타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그러게요. 첫 6개월이 가장 힘들다는 그런 말로 결혼을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참 희망이 없어지긴
한데. 그런데 그 6개월 이후에도 네. 그게 이런 일들이 사소한 이런 말다툼이 부정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또 산 넘어 산이겠어요.
그러니까 왜 했을까요?
이 유러피안 예술가들에 대한 그 열등감, 뭐 콤플렉스 이런 거, 두려움, 포비아 이런 게 잘 표현이 됐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책세상에서 카우이 하트 헤밍스의 소설 디센던트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충무 아트홀 중국장 블랙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3월 11일 화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뉴랜드는 점차 메이 웰랜드의 순수함과 단정함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뉴욕 상류층이 칭송하는 그 단정함이 어쩌면 부정적인 면모, 공허 앞에 드리운 장막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때의 단정함은 가식의 다른 말이겠죠. 타라 맥린의 That's Me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